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표현을 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회복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깊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리장을 하면서 물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그가 가져야 될 존경심 이런 것들은 상실을 했어요. 또 이제 명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명예는 얻었지만 자기 존중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군중 속에 있었지만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나무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면 가까운 친구 또 그 옆에서 도우는 그런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빠르게 삭개오의 삶 속에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뭔가 의미를 상실한 채 뿌리를 잃어버린 그런 나무처럼 그저 홍수 급물살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나무 조각처럼 뭔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 뭔가를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삭개오의 인생을 채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다. 내가 온 것은 그런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병을 치료함을 받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오셨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을 만났을 뿐인데 삭개오는 그렇게 큰 감동과 변화를 겪습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상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났을 뿐인데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뿐인데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큰 변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과연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어제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나 이제 읽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은퇴를 앞두고 돈 말고는 준비하는 게 없는 사람들. 제목이 이거예요. 거기에 한 스토리가 소개되는데 오랫동안 현직 교사로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원 연금과 개인연금 다 합치면은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들 모두 직장 다니고 결혼도 다 해서 따로 들어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으면 은퇴 잘 준비를 한 거라 이렇게 자부를 하고 또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해줬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러니까 단순한 질문에 부부의 대답이 그냥 쉬어야죠.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쉬어야죠.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요즘은 너무 다 건강하고 다 총명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저 쉬어야죠. 그런 대답밖에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답과 함께 우리가 함께 느끼는 공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무의미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사에서 그 토니 샌더락이라고 하는 공인 재무설계사가 이야기한 거를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허팅턴 포스트에 소개한 글에서 돈 외에 필요한 다섯 가지 영역, 은퇴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위한 어떤 직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 그 목적이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부자지수. 부자지수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나누면 나온답니다. 지수가. 예를 들자면 가지고 있는 게 매달 1000불이다 그러면 매달 필요한 게 500불이다. 그럼 부자지수가 2예요.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출해야 될 게 더 많이 생기면 그러면 부자 지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은퇴 생활이 좀 쪼들리고 어려워진다. 그것을 잘 준비를 해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네 번째 삶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은퇴 위에 뭔가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겁니다. 은퇴 자금이나 뭐 넉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은퇴 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돈들은 뭔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하면서 사용하면서 뭔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의미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삭개오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 마음의 의미가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인생을 다 살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나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막혀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풍성한 것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상실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벌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실감들은 과연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급물살을 타듯이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뿌리 없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까? 그리고 한순간에 사케오의 삶이 끼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뭔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비 콕스는 하버드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써요. 책이 미래의 종교라는 책입니다. 미래의 종교라는 책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최근에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숙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자는 그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이 믿음을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요.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교리,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특별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하면서 장로교회의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이 내용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암송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그저 우리가 늘 하는 암송하는 거니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날따라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콧등이 시큰해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 똑같은 신앙의 내용을 놓고 그 반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르고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이 다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오느냐면, 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지하에서 핍박받던 이 초대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국가의 정신을 지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는 국가적인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런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독교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패션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하던 그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이거를 똑같이 믿지 않으면 무조건 마녀로, 마귀로 단죄를 해가지고 처형시켜요. 이 국가의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교리를 세워놓고 이 교리와 다르면 잡아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중세교회가 암흑기를 맞아요. 암흑기. 교리가 다르면 처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붙잡히면 바로 그날로 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그저 오늘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슬 같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풀잎의 이슬 같은, 안개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날 예수를 믿고 그날 감동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감동하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앞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그날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당시에는 오래 살다가 자기 명예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붙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베네핏을 받던 시대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베네핏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신자가 될 것이다.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문화적인 신앙들. 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신앙들 앞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는 결단, 정말 필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게 되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모두 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변화가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오늘 오후서부터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인 응답. 제가 지금 말하는 실존적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존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이게 퀘션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성히 베풀 수 있어요. 근데 베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인색해가지고. 그것을 죽을 때가 되면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참을 수 있어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입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후회,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겨요. 부모들이 왜 그래요? 참지 못하고 쏟아내면 그렇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있건 없든 간에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조금만 더 해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우리가.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거를 후회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 언제 하느냐? 톨스토이가 기록한 그 민화 소설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짤막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의 은자라는 얘기인데 은자라는 말은 그냥 지혜가 있는 스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은자를 선생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패션이 있는데 답이 뭐가 될까요? 은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세한 스승이 화단에 나가서 이제 화단을 가꾸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을 본 이 왕이 어르신이 그걸 하고 계시니까 도우려고 삽을 넘겨받아서 몇 시간 동안 땅을 파고 화단을 가꾸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궁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숲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나온 데를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사실은 왕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왕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왕이 제 형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 갔습니다. 제가 마음에 원한이 생겨서 왕을 죽이려고 왕이 이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호위병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다가 다쳤는데 왕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빕니다. 그 왕이 의사를 보내서 돌봐주고 몰수한 재산이 뭔가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돌려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왕의 충직한 신하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노쇠하신 그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되셨습니다. 왕이 가장 중요한 때는 왕이 땅을 파던 그 시점이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때 나를 돕기 위해서 땅을 파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왕은 자객에게 죽었을 것이고 왕이 그 상처를 그 젊은이를 싸매주지 않았으면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때는 지나간 시간도 아니고 앞으로 올 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베푸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실존적인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나서 멀리, 은퇴하고 나서 멀리, 어떤 일들이 지나고 나서 멀리, 내 병 치료하고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은 앞으로 모든 시간들이 후회하지 않고 보석 같은 은퇴했든 간에 은퇴하지 않았든 간에 모든 시간들이 보석 같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존적인 이 응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나의 교우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믿습니까? 가족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옆 사람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 은퇴했고 후회도 없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후회도 없고 최선을 다했고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에게 뭔가 일이 주어져요. 그럼 이건 뭘까?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해나가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뭘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억합시다. 지금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다고 하는 그 시점에라도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 가야 될 우리들의 미션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덤으로 주어진 거라 생각하세요. 덤으로 주어진 거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의 인생이 보람이 있고 뜻이 있었어. 그렇지만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 또 주어지는 그 모든 사명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천상병 시인이 그런 주옥 같은 시를 썼죠. 귀천이라는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들이 보석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세요. 주변의 젊은 사람들, 주변의 교회 친구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만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풍성해져요. 내가 이거 하다가 끝나면 끝내지 못하고 어떻게 가면 어떡하지? 세 번째, 미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미완성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갈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어. 이거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저는 몽테뉴의 시를 기억합니다. 가끔씩 되뇌이고 합니다. 예,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음에 무심한 채 살고 싶다. 오늘 정원에서 양배추를 심고 있다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란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써야 될 책이 덜 끝났을 때, 아직 마셔야 될 찻잔에 차가 조금 남아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죽음에 무심한 채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하고 있는 일들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자식들의 일이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부부의 일들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이 끝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다 미완성인 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는 시간에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시간에 맡겨진 일, 그 시간에 나에게 준 건강으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재물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다가 끝나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고 가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고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마음의 변화, 인생을 바꾸었던 그 마음의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일 마치지 못하고 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 우리들의 헌신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조건과 축복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 안에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